계시록 18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또 주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성경이 말한 세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 종교적인 면, 상업적인 면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정치 제도는 적그리스도가 이끌고 종교 제도는 가정한 것들의 의미, 비밀, 바벨론이라 불리는 큰 음녀가 주관합니다. 이 음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거대한 종교 제도를 가리킵니다. 비밀, 바벨론이라는 종교 제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 세상으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세상은 상업적 바벨론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홍수 후 인간에 세운 최초의 대제국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세계 제국이 시작되는 바벨론 광야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바벨론은 세상에서의 사탄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업 종교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통합적 의미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그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제도, 세계의 정부, 세계의 종교는 크게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 세상 나라들은 적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져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금융제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17장에서는 비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제도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상업상의 멸망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적 바벨론이 로마인 것을 암시했지만 상업상의 바벨론에 대해서는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18장에 예언된 대로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도성이 재건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바벨론이 다시 한번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리라는 예언,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예언이 아직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성이 유브라데 강가에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바벨론의 역사와 그 폐망을 볼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런 세계 부의 이동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풍부한 석유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아랍인들이 거대한 도시, 즉 옛 바벨론을 재건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종교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 중심 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은 항구 도시이며 세계의 모든 상업적 이해관계가 관장될 큰 도시일 것입니다. 그것은 뉴욕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큰 항구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라. 우리는 자유경제체제를 자랑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본래 자본주의에는 고유한 어떤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대한 상업적 이해가 판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와 상업적 이해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왕은 상인을 구별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치적 세력과 상업적 이해가 하나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큰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엄청난 상업적 이해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계획되거나 꾸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이용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업주의라는 사탄의 제도의 희생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사악한 경제체제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종교나 정치체제 또한 경제체제도 분명히 혼돈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 후에 일어날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큰 바벨론의 상업적 제도의 멸망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는 유력한 천사입니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2절에서 3절 말씀, 세계 정치와 손잡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거대한 상업 제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시에서 월스트리트가 상업적 이해를 대표하고 파크 애비뉴가 교회를 나타낸다면 이 모든 제도는 세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8장 첫머리에 보면 세상은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해왔고 지금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단일 체제의 상업 제도를 가만히 보면 국가들의 정책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그런 계획들에 의해 교묘히 조정될 것이며 이 세력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만큼 많은 세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자기 하는 일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왕처럼 군림하며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갑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유다를 부르셔서 이 상업 제도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바벨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상업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방교회, local church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느라 라는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리고 지방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6절에서 10절 말씀. 바벨론의 멸망은 순식간입니다. 바벨론은 일시에 소멸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어느 도시이든 그 큰 성 바벨론은 원자 폭탄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지역에 떨어진 방사능을 무서워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10절과 15절 말씀. 이 큰 상업 제도가 일시간에 멸망할 것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거기에 접근하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것은 상업주의의 몰락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2절에서 13절 말씀. 부패한 상품들은 생필품이 아니고 모두 사치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상업주의는 사치품목을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된 방법은 이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물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팝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14절 말씀. 상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은 빈틈없는 광고 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특별한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향수를 쓰지 않는 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허구적인 필요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행에 속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전략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이 큰 상업적 이익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매주마다 컬러 텔레비전, 새 자동차 또는 유행하는 사치품들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치품이나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에 유혹되어 왔기 때문에 진실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는 빚지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많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 오래되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옷이 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리고 새 옷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신 유행의 노예가 된 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곧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악하고 추한 심판받을 상업제도의 손아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세상의 모든 상업적 조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세상 제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같은 세상 제도의 유혹에 끌려 빚지며 쓸데없는 것들을 사보십시오. 사실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며 유혹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가진다 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관한 한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인생은 순례의 길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곡조에 맞춰 춤도 추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합니다. 그들이 원하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는 히피 운동을 한편으로는 참 반가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유물주의 사회에 반항하기 시작하자 큰 기업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더 이상 새로운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빠를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얻어 타기도 했습니다. 차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못쓰게 된 소형 트럭도 괜찮았습니다. 물론 상업주의는 재편성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이익과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아이들은 진실로 그들을 동욕해 만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그 형세를 관망했습니다. 애들아, 맞아. 너희에게는 저런 것들이 필요 없단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행복도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나 만족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이 참된 해답에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원래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14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어지는 광경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상인들도 왕들도 선원들도 모두 주위에 서서 울면서 애통합니다. 가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대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망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상업 조직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치부하였던 사람들이 크게 울며 외치며 애통할 것입니다. 땅에서 이런 멸망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광고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24절 말씀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로마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업적 바벨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유브라데 강가에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화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제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왕국 시대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값없이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왕국 시대에는 교역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공유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인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공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도, 궁핍도, 빈곤도 없을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함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에 또 다른 국면에 이르게 될 때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 여정은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